고린도후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리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자 하시는가를 밝히 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6주 만에 다시 강단에 이제 서서 그런지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는 덕분에 뭐 잘 쉬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 좀 나을까 싶어서 속초도 가고 또 강릉도 가고 이제 고향 뭐 순천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강릉에 가서는 이제 한 잔에 15,000원짜리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미쳤다. 그 돈이면 통닭이 한 마리인데 뭐 그럴 건 아는데 제가 좀 미친 짓을 하며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에. 문제는 그 15,000원짜리 커피 맛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맛이었는지. 어쨌든 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너무 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어렵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자랑과 연관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이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앞에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무시해버리고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한 문구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아예 무시가 되겠죠. 무시가 되고 설교하는 목사의 그 생각과 의도만 생생하게 살아서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뭐 거의 모든 목사들이 성경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죠.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설교에 왔으니까 뭐 세상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은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이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가지는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설령 이건 앞에 내용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뭐 질문한다거나 하지를 못하죠. 목사에게 대적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 교회가 그 목사와 다투고 이제 법정 시비까지 가는 경우 그 사건들이 이제 많은데 보면은 거의가 다 돈 문제입니다. 예배당 뭐 건축을 하는데 목사가 돈을 횡령을 했다거나 또 선교비로 모은 돈을 목사가 마음대로 이제 사용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많죠. 근데 보면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다투거나 목사를 내보내는 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복음의 이유가 되어서 나가세요 이런 교회가 사실 없죠. 그래 저는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은속교회가 목사를 내보내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직 복음 때문에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싶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뭐 돈 문제 일으키고 여자 문제 일으켜도 가만두란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면 목사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사를 그만둬야 되죠. 목사 스스로.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보낼 때 당신은 이 돈 문제를 일으켰는데 스스로 안 나가니까 나가주세요. 왜 바람 피웁니까? 나가주세요. 이런 구실을 댄다면은 그건 교회도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 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왜 돈을 횡령했습니까? 왜 이런 여자 문제 일으켰습니까? 우리 그걸 못 봅니다. 나가세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여자 문제다, 돈 문제다, 뭐 그런 이제 것들을 목사를 그만두어야 될 그런 잘못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당신은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목사를 그만두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복음과는 무관한 처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목사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내보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랑과 연관된 얘기니까 잘 들으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목사가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교회의 어떤 덕을 위해서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그런 말로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합시다. 나가지 않고. 그럼 그 목사의 잘못은 뭐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목사의 잘못이 뭐겠어요? 목사가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것, 그 교회라는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모른다는 게 목사의 잘못이란 얘기예요. 잘못 지적하려면 그렇게 지적하시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내 생존을 위한 수단을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된 여기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렇다면 복음을 내 목사를 내보낼 복음적 이유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교회를 헛된 것으로 바라본 그런 안목도 없으면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적 안목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내보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안목으로 교회 문제를 바라본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그런 돈 문제, 여자 문제가 그렇게 교회 헛됨을 모르는 복음의 얘기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돈 횡령했어. 우린 그런 목사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왜 당신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 헛된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무지한 자라 그 말입니다. 결국 결론은. 전하 우리가 다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바라본 시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목사가 교인을 앞에서 자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십자가의 원수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여생 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만 죽도록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 설교를. 인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인도한 설교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문제를 일으켜서 믿음의 실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 없음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목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사도란 시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목사도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설교고 그게 목사 역할인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죄의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가장 존귀한 것으로 굳어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헛된 것 십자가 은혜 말고는 다 헛된 것으로 보게 된 안목이 열리는 거죠. 크고 번듯한 예배당도 헛된 것이고 많은 교인수도 헛된 것이고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오는 그런 재정 수입도 헛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걸 헛된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목사가 교회가 그게 부흥되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예 내 실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만 굳건히 하고 있을 뿐인 거란 말이죠. 그게 목사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헛된 것으로 바라보던 그것이 교회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고 자유하는 것이고 그럴 때 자신부터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께 설교를 맡기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됨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목사들을 보면 어떤 교회의 규모를 자기 목회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수단을 여긴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내 교회 해가 되는 자들은 원수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왜 내 교회를 건드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린 추천서가 있고 바울은 없다는 것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흩는 충동질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었겠습니까? 바울과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그렇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 원한이 아닌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흔들고 흔들어버리고 대신 교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 위치를. 그걸 위해서 바울은 실력도 없고 사도로 부족한 게 많아서 추천서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실력이 좋고 사도답기 때문에 추천서를 발급받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실을 만들어 교회를 충동질 한 거예요. 그게 12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난 추천서를 받은 사도다. 추천서라는 걸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를 칭찬을 하고 남과 비교해야 하리고 넌 있어 난 있어. 내가 사도다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남 그들과 감히 더불어 짝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세운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추천서라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 뭐 말을 잘한다? 그런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도의 자기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맞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준은 사나 죽으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란 기준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자랑을 하고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연히 자랑할 것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13절에 얘기한 대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가 기준되었을 때 인간의 분수라고 한 자랑할 게 없는 것.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시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신자됨이라는 거, 목사됨이라는 거, 바울처럼 또 십자가를 기준해가지고 보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목사로, 내가 신자로 과시하고 나타낼 게 뭐가 있는가? 추천서라는 거? 이건 종이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근데 기름 기준이 무너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어떤 실력과 또 자격이 있어서 막 찾아가고 편지를 써가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났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게 이런 편지 쓰는 게 아니야. 복음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엉터리고 무지하고 악하고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은 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인과 교인의 관계에서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는 그런 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특히나 목사와 교인은 그렇죠. 믿음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부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저 위에 수준이 교회는 저 아래. 이런 것들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오늘날 교회의 뿌리 깊은 폐단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이끌려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 때문에 만나고 복음 때문에 함께한 관계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이유는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랍니다. 무슨 동의라고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 용건이 뭐냐면은 자기 교회에 매 주일이면 은속계 주부가 몇 부씩 꽂혀 있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보를 그 교회 주보 꽂이에다가 이제 교인들 보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매주일날. 어쩐지 주보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숫자는 작은데. 그게 그 교회 목사에게는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내 교회에 왜 나무게 주보가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종이 하려면 한 장 들러있는 게 아니고 이 수십 장 막 몇 장 들어있는 주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마치 자기 여급장에 침범당한 같은 그런 기분이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땐 저도 여러모로 막 힘든 형편이라고 해서 막 다른 말 하기 싫어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나무 교회에 주보를 갖다 놓는 건 도리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또 뚜껑 열리라고 또 직전이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전화 끊지 못하고 목사님 어떤 도리를 말씀하는데요? 했거든요. 나무 교회에 이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도리라고 하는 게 내 교회 내가 지키고 나무에 침범하지 말자 뭐 이런 도리냐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에 주보를 가져다 놓은 분이
그 주보를 이용해서 그 교회 교인을 빼가지고 은속교회 데려오겠다. 이런 작정이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단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그걸 두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든 은속교회든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복음이 이유거든요. 그럼 복음을 나눕시다. 사랑이죠. 그것은 기분 나쁜 사랑이겠지만은 그렇다면 복음으로는 그 교회에게 은속계 주부가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목사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교회 주부를 매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빛이 하겠습니다. 그걸 쌤쌤이라는 이거죠. 그랬더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앞으로 교회 주부 두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신자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자 자처하고 있으니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오직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것도 창세전 예정에서 불러내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뭐 다른 사람 비해가지고 성품의 자질이 더 낮고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내겠다. 이건 없다는 거 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내임을 받은 신자가 모인 교회인데 왜 교회에서 그 인간 성격 성품을 두고 누가 더 사람이 좋으니 나쁜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비교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런 게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왜 그런 비교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은 안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인간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무지합니다. 목사라고 별거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뭐 설교를 복음 쪽을 얘기하고 십자가 뭐 예수를 입만 열면 얘기한다고 해서 야, 저 목사가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알고 믿음 있는 것이다. 오해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제발 목사를 좀 그런 시선, 그런 안목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봐 여러분 손해입니다. 믿는 덕에 발등 찍히는 것이거든. 여러분이 목사를 저 사람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참 복음을 시각 잘 해석을 하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라 그런 안목으로 바라본다면은 결국 그 안목을 가지고 또 서로를 바라볼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 안목 그대로 서로를 바라볼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에 대해 지식이 있으면 복음을 잘 알고 믿음도 있고 지식이 뭔가 좀 모자라면은 복음 모르고 그런 판단이 있다는 거 그게 복음에 무지한다는 증거예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을 대개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을 세상 끌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주 안을 분리해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과 주 안은 다르다. 이게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바울이 말하는 주 안의 세계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간 생활을 따로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주 안에 사는 거, 이건 세상 살아가는 거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뭔가 하면은 새벽기도 가고 또 특별히 시간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것 주 안, 주를 위해 일한 것이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학교 가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일상은 세상을 사는 거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주어진 일상들입니다. 똑같은 일상이에요. 하나님 허락으로. 모두가 똑같은 의미의 일상인 것이지 뭐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특별하다 이리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는 일상과 다른 특별한 다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이 주 안에서 사는 게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상 자체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 안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주 안의 세계예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완성한 의의 세계가 주 안이기 때문에 그 주 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의 어떤 공로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혜택을 입고 살아갈 뿐이다. 이게 주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상이 주 안에서 사는 게 되려면은 오늘을 살고 물 한 모금 먹게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걸 믿는 게 주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 물 한 모금까지도 은혜의 혜택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게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들. 은혜로 허락되어진 순간순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누군 돈을 많이 벌고, 누군 적게 벌고, 이건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적든 많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적게 줄게 많이 줄게 아니에요. 너의 필요한 대로. 단지 우리가 이걸 많고 적고 따질 뿐이지 하나님 많고 적음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게 은혜죠. 오늘 주부 그림처럼 꼬일대로 보이는 우리 일상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살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사는 인생의 아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실감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실력이나 내 재주나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밥 먹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돌보면서 실감하고 또 실감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오면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숨 쉬고 밥 먹는 것까지도 은혜고 수없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단지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 하는 말이었다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제 아내를 돌보게 하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실감하게 하고 깨닫게 내용들. 정말 제가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밥 한 숟갈도 이건 은혜고 마음대로 못 삼키는 거. 매일같이 절감을 했죠.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의 은총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뭐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언제든 또 제 아내를 부르시면은 병으로 인한 모든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니까 그걸 뻔히 믿으니까 난 그걸로 기뻐하고 위로 받으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천국에서 편히 쉰다. 아는데, 알겠는데, 편히 쉬고 있다는 그것보다도 지금 내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든 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왜 힘들지? 천국 갔어. 위로 받아. 기뻐하자. 생각, 또 생각해도 기쁨이 없는 건 도대체. 기뻐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절감하게 된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와,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존재구나.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이건 그냥 아는 건 얘기한 것이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 왜 기쁨이 없지? 믿음 없는 인간이랑 제가 절감하고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기쁨 없어요. 왜 안 기쁜지 모르게 천국이 쉬고 있는데 이런 제가 복음을 지금 얘기한다면 결론 이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다는 겁니다. 붙들려 끌려 와가지고 그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부득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복음 얘기하고 그게 아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저희 현실인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랑 좀 눈치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목사를 뭐 믿음의 실력 있는 자로 보지를 마세요. 그냥 목사 저거 믿음 형편없는 인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보게 되니까 결국 이거죠. 나란 존재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할 자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 뭐 수십 년 목사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뭐 했고 아 이것도 다 헛된 것이란 말. 내 공로가 아니 헛된 것들. 그걸 어떻게 내 꺼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천국 보내달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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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복음을 안다 이런 말을 정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뭔가 좀 뭐 기도하고 뭔가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놓고 자랑을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서 서로 내어놓고 서로 자랑할 것은 우리 무능이에요. 난 무능합니다. 난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난 무능에 외치란 게 아닙니다. 내 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능력이다. 이걸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 안의 자랑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신비스러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루가 은혜인 것이고 감사해야 될 그런 날인 것이죠. 그건 알겠는데 주어진 현실들은 도무지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하심이 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일상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상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막 감사할 걸로 채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이 행통해버리는 그런 날들로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실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무능한 자, 내가 형편 없는 존재, 실력 없는 존재, 이걸 실감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울퉁불퉁 불곡진 길로 인도되면서 흔들리고 넘어진 과정을 거치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뭐 복음을 전했다느니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느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지죠. 그게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나도 사도야 이런 식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하질 않았던 거예요.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싸움이. 그건 육체 싸움이었으니까. 그런 점이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믿는 자에 따라서 그 수준, 그 실력이 다르다 이렇게 차별해 버리는 거. 그게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도무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누군가는 많냐고, 누군가 적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인간을 똑같이 본다는 게 지금의 교회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시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시각은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어떤 공로 뭘 했다는 걸 정말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으니까. 그걸 내 세울 수 없게 되어지는 게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시각. 그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잡고 이제 봐야 되냐면은, 믿음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사탄이 이끄는 그런 길로 가는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인의 업적이 되고 실력이 되고 자기 가시가 되는 방향 흘러간 이유가 내가 믿는다. 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한 일상 속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말로 나오고 어쨌든 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가능하게 하신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진 일.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목사들 고질병이 뭔가 하면 교회를 자기 목회 실력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질병이에요. 그럼 모든 이유들이 믿음도 복음도 몽땅 자기의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형편없는 자인가, 실패자인가, 이걸 아는 일에 더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잘하려 열심히 아니고 내 실패, 내 문을 아는 일에 열심. 좀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형편없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이라는 것을 아는 일에 둔하고 알려고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참 둔합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에. 그걸 아는 게 별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 오면서 늘 당당합니다. 나 얼마나 해서 왔어부터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좀 우려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아니할까. 늘 좀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혼자 살면 염려가 되고 뭐 여러분도 신경 쓰이기도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염려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목사님 밥은 잘해 먹고 삽니까?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저 밥 잘해 먹고 삽니다. 밥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반찬도 잘해 먹고요. 뭐 안 되면 제 엄마 계시니까 엄마 찬스 쓸 거고요. 동생들이 동생 찬스 쓸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는가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그걸로 고민하시게 봐. 그 시간에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안에서 살 수 없는 자가 나다. 좀 이 사실 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고백하는 신자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한 일을 공로로 내세우고 자랑을 하고 나를 과시한 것으로는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볼 때 목사가 교회를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수단 삼고 자기를 과시한다면 그건 볼 것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육체의 존재죠.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8개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가진 무리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없는 교회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지 아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교회 잘못된 걸 지적 그런다면은 교회가 아직 바울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들먹이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남의 수고,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 이런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내 수고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관심이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교회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만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 역할도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만 관심 두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관심은 언제나 나를 나타내고 세우는 그런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 본성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걸 보지를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남의 수고를 샘내고 지적질하기나 바쁘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보지를 못하니까 늘 자신을 괜찮으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답시고 형통의 길로 데려가신다면은 그런 길에서 우리가 인간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형통 속에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형통 속에서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자기 무능을 고백하는 그런 신자의 자리에 나와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안 되죠. 그렇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불의가 낱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길이 흔들리고 아프다 해도 그 길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난 무능합니다. 실패자입니다. 고백. 그러한 고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은혜란 사실.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고 함께 하심이고 일하심이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도우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의 길에서 어떤 일은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일은 힘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 무능 그걸 선명히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안에 놓지를 아니하면은 믿음의 그 길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나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예수를 얘기한다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보화구나. 그 선물로 그 보화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그게 주 안의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이 여러분 삶에서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한 우리의 삶에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실패자인가를 늘 내 육체를 따라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에서 낱낱이 보게 하시옵시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